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9일 모스크바에서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주요 관심사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국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타스와 스푸트니크 통신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크렘린궁에서 모디 총리를 만나 올해가 양국 수교 77주년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오늘날 양국 관계는 특별한 전략적 파트너십의 성격을 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양국이 UN과 상하이 협력기구 SCO, 브릭스 등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면서 오는 10월 러시아 카잔에서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의에 모디 총리를 공식 초청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아울러 러시아와 인도의 무역 경제 관계 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서방의 제재로 에너지 수출길이 막히면서 인도에 저가로 석유를 공급해 에너지와 경제 협력을 강화한 상황입니다. 이날 회담에 앞서 두 정상은 러시아 박람회장의 원자력 기술 전시관을 함께 둘러봤습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평화적 수단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위기 해결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 등 가장 시급한 문제들에 관심을 기울여줘서 감사하다고 모디 총리에게 말했습니다. 이에 모디 총리는 전쟁을 통해서는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고 폭탄과 총, 총알 사이에서 평화를 위한 대화는 성공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대화를 통해 평화로 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모디 총리는 전날 모스크바 외곽의 노보 오가리오보 관저에서 푸틴 대통령과 진정한 친구로서 우크라이나 상황 등 다양한 문제에 관해 대화를 했다고 밝히고 우리의 관점을 개방적이고 자세하게 표현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이어서 우리 다음 세대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평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말해왔다면서 무고한 어린이들이 죽을 때 가슴이 아프고 그 고통은 참을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모디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들의 대규모 공습을 단행한 가운데 수도 크이우의 어린이 병원 등이 피해를 입었다고 현지 당국이 밝힌 가운데 나와서 주목됩니다. 중국과 벨라루스가 8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회원국인 폴란드에 가까운 지역에서 특수부대를 동원해 합동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양국 군당국은 이날 벨라루스의 서부 접경도시 브레스트에서 이글 어설트 훈련을 개시해 오는 19일까지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양측은 훈련 내용에 관해 다양한 상황의 대테러 작전으로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야간 착륙, 인구 밀집지 전투 등의 시나리오 등을 포함한다고 벨라루스 24를 비롯한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또한 양국 특수부대들이 국경 주변과 세계에서 만일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를 가정해 대응 기동을 연습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에 관해 벨라루스군 특전사령관 바딤 데니센코 소장은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걱정스럽게 만들고 있다면서 따라서 우리는 전략적 임무 수행의 새로운 형태와 방법을 연습할 것이라고 국방부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번 합동훈련은 벨라루스가 지난 4일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상하이 협력기구 SCO에 합류한 지 나흘 만에 시작됐습니다. 미국 공화당이 8일 당의 정책과 노선을 집약한 정강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공화당은 이날 전국위원회 산하위원회에서 경제정책과 통상정책, 외교와 이민 등 20개 문제에 대한 정강정책을 채택했습니다. 이 정책의 서문에는 국경 봉쇄와 이주민 침입을 차단하고 인플레이션을 종료하며 노동자를 위한 대규모 감세를 진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은 9일 역사에서 작은 군대가 더 큰 군대를 이긴 사례가 많다며 군인들을 격려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타이완 총통실은 라이 총통이 중부 타이충의 공군기지를 찾아 군인들 앞에서 한 연설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타이 총통은 이 연설에서 장비의 규모가 중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한 나라의 군사력을 대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2024년 파리올림픽이 7월 26일에 시작하고요. 이제 개막이 16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은 600명 가까운 선수들을 팀 USA라는 이름을 출정시키는데요. 34개 종목에 참여합니다. 지난주에 올림픽에 출전할 최종 선수 명단이 확정됐고 지금은 미국 각지에서 팀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양궁에서 금메달 노리는 케이시 카우프홀드 선수, 최고의 농구 스타죠. 하지만 올림픽에는 처음인 스테판 커리 선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파리 올림픽에서 다섯 번째 올림픽 외 금메달을 꿈꾸는 체조의 시몬 바일스 선수가 있고요. 올해 16살로 미국 대표팀의 최연소 선수인 체조의 해즐리 리베라, 또 육상의 퀸스 윌슨 선수 등이 주목받는 미국 대표팀 선수입니다. 그리고 사격과 럭비, 육상, 레슬링 등 종목에 10명의 군인 선수가 올림픽과 패럴림픽 경기에 출전하고요. 한국계 선수로는 파리 올림픽의 첫 정식 종목으로 등장한 비보잉 댄스의 써니 최, 또 아티스틱 스위밍, 싱크로나이즈드 수영의 오드리 권 선수가 올림픽 메달에 도전합니다. 자, 이번 파리 올림픽에 참가하는 200개 넘는 나라 선수단 가운데 미국은 제일 큰 규모입니다. 미국은 이번 파리 올림픽으로 런던 올림픽과 리우데자네이루 도쿄 올림픽에 이어서 금메달 수로는 4연패에 도전하고요. 종합 메달 수로는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이후 8연패를 노리고 있습니다. 자, 최고의 성적을 올린 올림픽 선수들한테는 대개 종목별 연맹 차원이나 또 국가별로 보너스를 받게 되는데요. 미국의 올림픽 메달 보너스, 금메달에 $37,500, 은메달 $22,500, 동메달은 $15,000고요. 그 밖에도 세금 감면, 학비 보조금과 교육기금, 최고 수준의 건강보험 등의 여러 특전도 갖게 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 주간 프로그램은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 그리고 VOA 매일 영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곧 워싱턴 DC는 지금이 7월 9일 화요일이고요. 오후 3시 9분이 막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35도, 구름 아직 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자, 오늘 북한은 북부 지역은 비가 멈추고 일부 지역은 맑아지기도 합니다만 황해도와 평안남도, 강원도, 북한 남부 지역 중심으로 적지 않은 비가 내립니다. 서해에서 한반도 쪽으로 다가오는 소형 태풍급의 저기압 비구름대가 북동진하기 때문인데요. 오늘까지 내리는 비의 양 남부지역으로 80mm가 되는 곳도 있습니다. 지역별 최고기온, 최저기온 보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22도에서 시작합니다. 개성 22도, 신의주 22도입니다. 중강은 16도고요. 청진이 19도, 해산 17도, 함흥과 원산은 20도입니다. 평양의 낮 최고 30도입니다. 개성도 30도, 중강 31도, 신의주가 33도로 가장 높습니다. 함흥과 해산의 낮 최고 29도고요. 원산은 27도, 청진 26도입니다. 해상 날씨 보겠습니다. 동해상 흐리고 비 내리다가 맑아집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m, 먼바다 2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대체로 흐리고 먼바다만 오후에 맑아집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5m, 먼바다 2m로 오전에 물결이 더 높겠습니다. 7월 10일 수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부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9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나토 정상들은 우크라이나 지원 등 각종 안보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러시아가 8일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를 비롯해 몇몇 도시를 공격해서 많은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미군이 아프리카 니제리에 있는 공군 기지에서 철수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오늘 개막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소식부터 보죠. 개막했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9일부터 11일까지 이곳 워싱턴 DC에서 진행되는 이 나토 정상회의 조금 전에 개막했는데요. 이번 정상회의는 나토 32개 회원국 정상들뿐만이 아니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윤석열 한국 대통령 등 비회원국 정상들도 참석합니다.
네, 이번 정상회의에서 중점적으로 어떤 의제가 논의됩니까?
네,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이 지난달 미국 민간연구기관인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당시 이 세 가지를 이번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로 들었습니다.
네.
먼저 나토 방위와 억제, 둘째 우크라이나, 마지막으로 국제협력인데요. 앞서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지난주에 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서 특히 우크라이나가 이번 나토 정상회의의 최우선 의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제시된 의제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나토 방위와 억제 부문이죠. 어떤 내용이 논의될까요?
네, 미국 민간연구기관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이번 회의에 대한 전망을 내놓고 나토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장기전에서 싸우고 이를 억제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나토 정상들이 더 많은 국방비, 전투력과 능력, 그리고 협력 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이번 회의에서 논의할 것으로 CSIS는 전망했습니다.
네, 그리고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 이번 그 정상회의에 우크라이나가 또 핵심 의제라고 했는데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는 세부 내용으로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우크라이나를 얼마나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8일 미국 국방부를 방문해서 이번 회의가 우크라이나를 위한 추가 방위 약속을 확보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나토 사무총장이 그동안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그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해왔죠.
맞습니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지난 5일 이 나토 회원국들이 매년 약 430억 달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해왔다면서 이것이 앞으로 기준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앞서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 총장은 회원국들이 자국 국내 총생산 이 GDP 규모에 따라 돈을 내서 이런 지원 규모를 유지하자고 최근 제안한 바 있는데요. 한편 나토는 별도로 1,000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지금 조성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문제도 이번 정상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의제가 국제협력 항목이죠. 어떤 것이 논의될까요?
네, 요즘 나토가 이 유럽 외 지역에서도 이 안보 협력을 강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이번에 특히 이 인도태평양 지역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앞서 우드로 윌슨 센터 연설에서 밝혔는데요.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특히 남중국해 문제 그리고 중국과 북한의 러시아 지원 문제 등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자, 나토가 왜 남중국해 같은 그런 다른 지역으로 눈길을 돌리는 겁니까?
이 나토가 직면한 문제들이 이 그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역과도 얽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연관돼 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예를 들어서 이 유럽 무역량 가운데 상당 부분이 이 최근 긴장이 점점 고조되는 남중국해를 통과하는데요.
그렇죠.
또 북한 무기와 중국의 이중 용도 물자가 우크라이나와 전쟁하는 이 러시아에 제공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나토 회원국들 안보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이 8일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그때 이란과 북한, 중국이 러시아 지원하는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중국이 이 부분을 비난하고 나섰는데요.
그렇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린젠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나토의 중국에 대한 비방과 공격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나토가 중국을 구실로 해서 아시아 태평양에 진출하고 지역 긴장을 부추기는 것에도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지금 누구보다 눈길을 끄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바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6월 27일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선 후보 TV 토론을 했는데 당시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인 뒤에 사실 뭐 정치적으로 좀 궁지에 몰려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네.
바이든 대통령의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 그런 요구까지 민주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나토 정상회의가 나는 건재하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뭐 기회가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본인의 확신과 능력이 드러날 것이다 하고 밝혔는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또 8일에 공개된 미국 MSNBC 방송과의 회견에서는 자신이 나토를 확대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국가들의 연합을 이뤄냈다고 자평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앞서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이 나토 정상회의 핵심 의제 중에 하나를 언급한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입니다. 자, 러시아군이 8일 우크라이나 안에 몇몇 도시를 공격해서 사상자가 많이 나왔네요.
네, 러시아군이 미사일로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오와 드니프로 등 여러 도시를 공격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몇몇 마을과 도시에 미사일이 떨어져서 아이 4명을 포함해 최소한 38명이 숨졌고 190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네.
프랑스 AFP 통신은 크이우군 당국을 이용해서 크이우 그러니까 수도 크이우에서만 31명이 사망하고 117명이 다쳤다고 9일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격에서 러시아가 특히 어린이 병원을 공격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큰 어린이 병원인 오크 마트디트 병원이 공격당했는데요. AFP 통신은 시 관리들을 인용해서 2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사망자는 성인과 방문객 각각 한 명으로 환자들이 이 일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하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공격이 잔인하다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가리켜 잔혹한 범죄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9일 애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네, 그 러시아군이 어린이 병원을 공격한 것을 두고 지금 국제사회가 비난하고 있죠.
네,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8일 크이우에 있는 어린이 병원과 다른 의료시설을 타격한 미사일이 특히 충격적이다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네.
또 볼커 트루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도 이번 공격은 가증스럽다면서 이런 공격이 즉각 중단되도록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모든 힘을 다해달라고 간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치명적인 미사일 공격이 러시아의 잔혹성을 끔찍하게 상기시켜준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러시아군 공격으로 최근에 이 정도의 사상자가 많이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까?
네. 언론들은 지난 몇 달 새 감행된 공습 가운데 가장 사상자가 많이 나온 공격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비탈리 클리치코 크이우 시장은 이번 공격이 전쟁이 시작된 뒤 이 크이우가 접했던 최악의 공격 중 하나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8일 미사일 40발 이상을 쏴서 크이우와 드니프로, 크리비리히, 슬로비안스크, 크로마토르스크에서 건물 약 100채에 피해를 줬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번 공격에 대해서 러시아 쪽에서 나온 얘기가 있을까요?
네, 러시아는 8일 공격이 크이우 병원을 겨냥했다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병원이 우크라이나 방공미사일의 파편에 맞았다고 주장했는데요.
네.
하지만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 순항미사일의 잔해를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네, 러시아는 그동안 러시아는 민간시설을 공격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군 대변인은 9일에도 러시아군이 오직 군사시설만 목표로 물러한다는 그런 주장을 반복하면서 추가 질문은 국방부 쪽에 하라고 말했습니다.
지구촌오늘 이번에는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미군이 아프리카 니제르에 있는 기지에서 철수했다고요?
네, 미군이 니제르에 있는 공군 기지 두 곳 가운데 한 곳에서 8일 공식적으로 철수했다고 미국 아프리카 사령부가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사령부는 기지 배치 병력이 8일 니제르 수도 니아메 근처에 있는 101 공군 기지에서 철수를 공식화하는 행사를 마친 뒤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 니제르에 있는 다른 미군 공군 기지에서도 철수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오는 9월에 이 아가데즈시에 있는 201 공군 기지에서도 철수할 예정입니다.
네.
아프리카 사령부의 케네스 에크먼 소장은 성명을 내고 질서 있고 안전한 철수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니제르에 미군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AFP 통신에 따르면 약 650명이 있었다고 지난 7일자로 보도를 했는데요.
네.
미군은 서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이슬람 반군들을 감시하려고 니제르에서 드론 기지를 운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에 니제르가 이 미국과 맺었던 군사협정을 폐기한다고 선언하면서 철수하게 된 겁니다.
네. 니제르에서의 미군 철수에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이 미군이 철수하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와 연계된 반군들이 다시 준동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여기에 아프리카 사헬 지역에서 반군들과 싸웠던 이 프랑스군도 이미 철수를 한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헬 지역이라고 하면은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을 말하죠.
그러면 그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그 이슬람 반군을 겨냥한 미군 작전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아프리카 사령부의 에크먼 장군은 니제르 철수를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상호 안보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이 서아프리카에서의 주둔과 활동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또 미국은 폭력적인 극단주의에 맞서고 안보와 안정성을 개선하려고 서아프리카군 파트너가 주도하고 미국이 가능하게 하는 작전을 가장 잘 지원하기 위해서 서아프리카군의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니제르는 지금 군사정권이 통치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군부가 지난 2023년 7월에 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민간 정부를 전복하고 집권했는데요. 이후 니제르는 외국군 철수를 명령하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해 왔습니다. 지난 5월에는 러시아군 훈련 요원과 장비가 니제르에 들어오기도 했었죠.
예. 그 니제르뿐 아니라 니제르에서 서쪽과 동쪽으로 붙어 있는 말리 그리고 부르키나파소에도 군사 정권이 들어와 있는데 지난 주말에 이 세 나라가 연합 조직을 창설할 것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나라 군정 수장이 6일 회동했는데요. 회동을 끝낸 뒤에 성명을 내고 사헬 국가 연합 CSS를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세 사람은 회원국들 사이에 더 큰 통합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했다면서 연합을 만드는 협정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세 나라가 올해 초에 그 지역의 협의체인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죠. 여기서 탈퇴한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맞습니다. 세 나라는 지난 1월에 이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와의 관계를 끊는다고 선언했는데요.
네.
이 단체가 과거 식민 통치국이었던 프랑스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예.
한편 니제르 군정 수장인 압드라후만 치아니 장군은 6일 회동을 시작하면서 우리 국민은 돌이킬 수 없이 서아프리카 공동 경제 공동체 등을 돌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니제르와 말리, 부르키나파소 군정하고 이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 사이의 그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나 봅니다.
맞습니다. 이 단체가 이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 정권들을 제재하면서 관계가 빠르게 악화했는데요.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는 특히 니제르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자 군사 개입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위협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현재 이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가 이들 나라에 부과했던 제재를 해제한 상태이긴 한데요. 그래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 이들 군사 정권이 미군하고 프랑스군이 떠나도 이슬람군과 이슬람 반군과 계속 싸우겠다고 선언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세 나라는 지난 3월에 주기적으로 자국 영토를 공격하는 이슬람 반군에 맞서 싸울 합동군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미국 소식 어떤 겁니까?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원에 이어서 상원에서도 공개적인 사퇴 요구가 나왔습니다.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도한 새로운 정강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상원소위원회 출석해서 최근에 미국 고용시장 둔화세를 강조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를 읽히는데요.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 미국의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4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네.
민주당이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이 힘을 뭉쳐야 할 시기에 당 내부에서 후보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예, 지난주에 연방 하원 의원들 사이에서 공개 사퇴 요구가 나온 데 이어서 상원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예, 마크 워너 상원 의원 또 패티 머레이 상원 의원이 8일 성명을 내고 이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 의원들은 왜 어떤 이유로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에서 물러나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네, 먼저 머레이 의원은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열리는 연방 상하원 선거의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네.
예, 8일 저녁 자신의 재선 캠페인을 통해 내놓은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역사적인 대통령직에 깊은 감사와 강한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네.
하지만 머레이 의원은 가까운 장래에 훨씬 더 강력하고 활기찬 후보를 선거 유세에서 볼 필요가 있다면서 유권자들에게 그 후보가 일을 해낼 수 있음을 확신시키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요한 시기에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놀라운 유산을 보존하고 또 미래를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마크 워너 상원 의원은 어떤 생각입니까?
네, 8일 워너 의원이 발표한 성명도 머레이 의원의 성명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네.
예, 워너 의원은 대통령은 미국민에게 자신의 입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이 트럼프의 무법 상태가 백악관에 복귀하는 걸 막는 최선의 방법에 관해서 더 광범위한 그룹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예, 이어서 지금은 앞으로 나아가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하원에서는 이미 여러 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원에서는 로이드 도겟 의원을 시작으로 해서 라울 그리헬버, 세스 몰톤, 마이크 퀴글리, 엔지 크레이그, 애덤 스미스 의원 등 6명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공개적인 후보직 사퇴를 요청했습니다. 아직은 소수이긴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런 움직임에 동참하는 의원들이 느는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여전히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의원 가운데 애덤 스미스 의원 같은 경우는 하원에서도 중진 의원인데요.
예, 맞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7일 바이든 대통령 거취와 관련한 하원 핵심위원회 위원 비공개 통화에 참여했던 의원이기도 합니다. 하원 군사위원회 간사인데요. 8일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형편없었던 토론을 지켜보면서 걱정스러웠다면서 미국 국민은 바이든 대통령을 4년 더 대통령으로 재임할 신뢰할 만한 후보로 보지 않는 걸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런 논란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예, 바이든 대통령은 8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서 자신의 완주 방침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하원 의원들이 독립기념일 휴회를 마치고 의회로 돌아온 시점에 맞춰서 보낸 이 서한에서 어떻게 전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이 제기됐다면서 이제는 그만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의원들한테 보냈다는 서한 내용 조금 더 보죠.
예, 바이든 대통령은 당의 단 하나의 임무는 4년 전 대선에서 자신에게 패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다시 꺾는 거라면서 당이 다시 힘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예,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전당대회까지는 42일 그리고 대선까지는 119일이 남았다면서 결의가 약해지거나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해지면 트럼프에게만 도움이 될 뿐 우리에게는 해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이제는 힘을 모아서 통합된 당으로 전진하고 트럼프를 패배시켜야 할 때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후보 사퇴 요구가 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이 그 대선 텔레비전 토론 이후죠?
예,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가진 1차 TV 토론회에서 이 말을 더듬고요.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예, 바이든 대통령은 나중에 인터뷰를 통해 그래서 토론회 당일에 자신이 매우 피곤하고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과 인지력 문제가 부각된 건데요. 뉴욕타임스는 특히 이 백악관 공식 방문자 기록을 근거로 해서 이 파킨슨병 전문가인 케빈 캐너드 박사가 지난 8개월 동안 8번 백악관을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파킨슨병이라면 대표적인 신경계 퇴행성 질환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노인성 질환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뉴욕타임스의 보도로 고령인 바이든 대통령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게 아니냐,
네.
예, 업무 수행이 가능한 것이냐 이러한 의구심이 더 증폭됐는데요.
네.
예, 8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를 두고 대변인과 기자들 사이에 열띤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네.
예, 이날 브리핑에서 캐너드 박사의 백악관 방문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사생활 보호 문제 그리고 보안 등을 들어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아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백악관에 그 바이든 대통령의 주치의까지 나섰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주치인 케빈 오코너 박사가 8일 밤에 이 장피에르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년 동안 14 신체 검사에서 신경학적인 검사를 수행했고 가장 최근의 검사가 지난 2월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예, 하지만 파킨슨병이라든지 기타 신경학적 문제 징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오코너 박사는 또 이 파킨슨병 전문가인 캐나다 박사가 이 백악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배정된 수천 명 현역 군인들을 위해서 백악관에 정기적으로 신경과 클리닉을 열은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이번에는 공화당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자,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죠. 새로운 정강정책을 발표했네요.
네,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8일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구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제목 아래서 16쪽 분량의 정강정책을 채택했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공화당 정강정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념적 장악력을 반영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평가했는데요. 2016년에 승인돼서 2020년 선거에서 다시 사용된 이전의 정강과 비교해서 더 국수주의적이고 보호주의적인 반면에 사회적으로는 덜 보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 정강 정책이라는 게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승인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화당은 15일부터 18일까지 위스칸신주 미러키에서 전당대회를 여는데요. 각 당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의 공식 대선 후보를 발표하고요.
네.
예, 대통령 후보와 함께 나설 부통령 후보도 지명합니다. 또 이 전당대회에서 당의 정강을 승인하게 되는데요.
네.
예, 정강 정책은 국내외 주요 현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히는 문건으로 바로 이 정강 정책을 통해서 대선 후보가 어떤 정책을 펴나갈지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공화당이 채택한 정강정책 내용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정강정책 문서의 서문 제목은 미국 우선 상식으로의 복귀입니다.
네.
예, 서문은 우리의 미래,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그 어느 때보다 위협받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를 더 밝은 미래로 이끌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과거의 모든 도전을 극복하도록 이끈 동일한 미국 정신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강정 책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내용을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에 강조한 주요 논점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네.
예, 총 20개 원칙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제1순위는 바로 불법 이민 관련입니다. 국경 봉쇄와 이민자 차단이 첫 번째 원칙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네.
예, 공화당은 불법 이민자 유입을 이민자 침략이라고 지칭하면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추방 작전을 수행할 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민 문제 다음으로는 어떤 원칙입니까?
예, 바로 경제입니다. 인플레이션 종식과 더불어서 에너지 종주국, 제조 강국으로의 전환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근로자를 위한 대대적인 세금 감면, 팀 면세, 또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총기 소유 자유 등을 포함하는 헌법 수호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네.
예, 또 전기차 의무화 취소 규제 완화도 포함됐습니다.
네, 이 대외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이 정강 정책에 들어가 있을까요?
예, 외교 관련해서는 제3차 대전의 저지, 유럽과 중동 평화의 회복, 미국 전체를 덮는 거대한 아이언돔의 구축 계획이 가장 먼저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예, 동맹 관련해서는 동맹국이 공동의 방위에 대한 투자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군사력 강화와 현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통상 관련해서는 외국산 제품에 대한 보편 관세를 지지하는 한편 세계의 기축통화로서 달러 유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는 뭐 이념적 성향이나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서 의견이 딱 갈리는 사안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화당에서는 어떤 정책을 내놨을까요?
예, 주요 원칙에는 삭감 없는 사회보장과 의료보험, 학교 내 비판적 인종이론, 급진적 성이데올로기 차단, 남성의 여성 스포츠 참여 제한, 캠퍼스 내 친하마스 추방 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네.
예, 또 당일 투표와 유권자 신분 확인, 투표용지 투표 등을 포함하는 안전한 선거도 원칙으로 내세웠습니다. 한편 이 주요 대선 쟁점인 낙태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강경한 입장에서 한결 완화된 입장의 변화가 확인되고 있는데요.
네네.
예, 서문에서 후기 낙태에 반대한다고만 언급할 뿐 주요 20가지 원칙에 이 낙태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아메리카나우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 의장이 상원의 소위원회에 출석했네요.
네, 미 상원 은행위원회는 반년에 한 번씩 연준의 통화 정책에 관해서 의장을 비롯한 당국자들의 증언을 청취하는데요.
네.
예, 제롬 파월 의장이 반기 통화 정책 청문회 증언 첫날인 9일 은행위원회에 출석해서 위원들에게 미국의 통화 정책과 경제 동향에 관해서 설명했습니다.
네. 파월 의장은 뭐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고도 그렇죠. 하는데요. 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기 때문이죠. 자, 파월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 파월 의장은 미국의 고용시장이 강세를 유지하면서도 냉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예, 더불어서 지속적인 높은 물가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같은 발언은 지난 2년 동안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만 집중했던 연준이 입장을 바꿔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시사한 거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이 지금 나빠지고 있습니까?
예, 지난주 미국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6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전달 대비 20만 6천 개가 증가했습니다. 수치로만 보면 여전히 견고한 편인데요.
네.
예, 하지만 신규 일자리 증가가 줄고요. 실업률이 3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4.1%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고용시장의 열기가 물가 상승을 압박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많았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때문에 연준은 금리 인하를 결정하기에 앞서서 과열된 고용시장의 완화가 선행되고 인플레이션 둔화가 지속될 거라는 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는데요. 파월 의장은 지난 2일 포르투갈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 포럼에서도 현재 미국의 고용시장이 적절히 냉각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연준 파월 의장은 이 물가상승,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 파월 의장은 지난 2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눈에 띄게 완화됐지만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보다는 높다고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인플레이션 상승이 우리가 직면한 유일한 위험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그러면서 금리를 너무 늦게 또는 너무 적은 폭으로 인하하면 경제활동과 고용이 지나치게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연준이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지난 2년 동안 기준금리를 아주 공격적으로 올렸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2년 전에 9.1%로 정점을 찍었는데요.
네.
예, 이를 잡기 위해서 연준은 2022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모두 11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예.
예, 이는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자동차 대출, 신용카드 등의 금리를 올려서 이 소비자들의 지출을 낮추고요. 경제를 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예, 그리고 2023년 7월 이후로는 계속 기준금리를 동결해왔고요.
예, 맞습니다. 연준은 지난 5월 기준금리를 기존의 연 5.25에서 5.5%로 또다시 동결 조치하면서 지난해 9월 이래 6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과거 파월 의장과 연준의 정책 이반자들은 경제가 튼튼하고 실업률이 낮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인내심을 갖고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통제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거듭해서 말해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수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주지사는 다양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대통령이 연방정부 관리들을 임명하는 것처럼 주정부에서 일할 관리들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주지사는 또 죄인들의 죄를 없애줄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주지사의 임명권과 사면권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I need someone by my side who I can rely on for wisdom, guidance, and advice. I found that person. Today I'm announcing my nominee, Congressman Antonio Delgado.
지난 2022년 5월 3일,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신임 부지사의 안토니오 델가도 연방 하원의원을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이 자리에서 뉴욕 주민을 우선시하고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부지사 후보를 그간 찾았다며 델가도 의원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미 주지사협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대부분의 주지사가 주 행정부에서 일할 관리를 지명할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들 가운데 많은 관리가 내각으로 알려진 주지사의 자문위원회에 포함됩니다. 주지사는 또 주 법원 판사들을 임명할 권한을 부여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지사가 선택하는 관리들은 주 의회 인준을 받아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또 많은 주에서 주지사는 각종 위원회 소속 위원을 임명하거나 지명하며 이것도 많은 경우 주의회 비준이 필요합니다.
New York Lieutenant Governor Kathy Hochul on Wednesday sought to distance herself from Governor Andrew Cuomo. Hochul, who had largely worked in Cuomo's shadow since being elected Lieutenant Governor in 2014, expressed
그런가 하면 많은 주에서 몇몇 행정부 직책을 독립적으로 뽑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미 주지사 협회는 이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직책이 부지사와 총무장관, 법무장관, 그리고 재무장관이라고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들 직위는 일반 주민선거로 뽑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반적으로 주감사원장과 사전사후감사부서부장, 그리고 주교육과 고등교육기관장에 대한 주지사의 임명 권한은 제한적입니다. 사실상 모든 주의 헌법이 주지사나 사면위원회에 사면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면의 개념이나 절차 구조는 주마다 크게 다릅니다. 하지만 사면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정 권한에 해당합니다. 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의 공식적 무효화, 감형, 그리고 집행유예 등입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주지사의 임명권과 사면권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제48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대.
미국은 무인 우주선 레인저를 이용해 달을 탐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많은 실패를 거듭한 끝에 결국 레인저 7호가 달 사진을 찍는 데 성공했습니다.
1964년 7월 31일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달 탐사선 레인저 7호는 목표물에 정확하게 접근해서 달 표면 충돌에 성공했습니다. 레인저 7호는 미국으로서는 처음으로 진정한 성공을 거둔 달 탐사선이었습니다. 레인저 7호는 달 표면에 충돌하기 전 15분 동안 4,308개의 이미지를 전송했습니다. 하지만 레인저 7호가 보낸 이미지는 먼 거리에서 찍힌 사진들이었습니다. 인류가 달 표면 사진을 볼 수 있었던 것은 1966년 2월 소련의 루나 9호가 달 표면 착륙에 성공하고 사진을 전송하면서부터였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달 탐사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었습니다. 우주 개발 경쟁을 벌이는 미국과 소련 가운데 과연 어느 쪽이 먼저 인간을 달에 보낼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1968년 12월 미국은 3명의 우주 비행사를 태운 아폴로 8호를 발사했습니다. 최초로 유인 달 궤도 진입에 성공한 아폴로 8호는 달 탐사선이 달 궤도를 돌고 무사히 지구로 돌아올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아폴로 8호는 최초의 유인 달 탐사선입니다. 아폴로 8호는 달의 궤도를 돌며 달 착륙을 위한 정찰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아폴로 8호에 탑승한 우주 비행사들은 달 궤도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기념 방송을 미국 전역으로 송출했습니다. 달 표면 모습이 TV 화면을 통해 생중계됐죠.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아폴로 8호의 성공에 이어 1969년 3월 아폴로 9호를 달에 보냈습니다. 아폴로 9호는 사령선과 달 착륙선으로 구성됐습니다. 사령선은 달의 궤도를 돌 수 있지만 달에 착륙할 수는 없었습니다. 달 탐험은 착륙선의 몫이었죠. 달 착륙선은 사령선에서 분리돼 달 표면에 착륙하게 됩니다. 아폴로 9호에 탑승한 우주비행사들은 사령선과 달 착륙선과의 도킹 작업 과정을 연습했습니다. 1969년 5월 미국 나사의 아폴로 계획으로 발사된 네 번째 유인 우주선 아폴로 10호가 달을 향해 떠났습니다. 아폴로 10호 우주비행사들은 달 착륙선 연결을 해제하고 달의 표면에 가까이 비행했습니다. 아폴로 10호의 임무는 달 착륙을 위한 최종 연습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폴로 10호 비행 이후 미항공우주국 나사는 인간이 달의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완료됐다고 판단했습니다.
1969년 7월 16일 미국 우주비행사 3명이 아폴로 11호를 타고 이륙했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 새 우주비행사 가운데 닐 암스트롱과 에드윈 올드린이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선 이글에 탑승했습니다. 마이클 콜린스는 사령선인 콜롬비아에 남았습니다. 사령선과 달 착륙선이 분리됐습니다. 이 상황은 아주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달 착륙선인 이글이 달에 충돌할 수도 있었고 착륙한 다음 넘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우주비행사들이 달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1969년 7월 20일 미 항공우주국의 아폴로 11호는 인류 최초로 달 표면에 착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텔레비전 앞에서 숨죽이며 기다렸고 라디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람들은 닐 암스트롱의 메시지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뒤 이글이 착륙했습니다 라는 닐 암스트롱의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시 기다렸습니다. 우주비행사들이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선 이글 밖으로 나오기 위해 준비하는데 3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두 우주비행사 가운데 닐 암스트롱이 먼저 내렸습니다. 닐 암스트롱은 달에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어서 다른 발도 내디뎠습니다. 아주 먼 곳으로부터 닐 암스트롱의 말이 지구로 전해졌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달에 인간의 발을 내디딘 닐 암스트롱은 그 순간 이렇게 말했습니다.
I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한 인간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거대한 도약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닐 암스트롱은 주변을 걸어다녔습니다. 몇 분 뒤 에드윈 올드린도 합류했습니다. 두 우주비행사는 달 표면에 미국 성조기를 꽂았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을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표현하는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공손하게 반대 의견을 말하고 싶을 때 이렇게 대화 시작하면 되는데요. 존 드라이든과 대화 나눠봤습니다.
That's all for me today. Any questions?
With all due respect, I have a different view.
That's all for me today. Any questions?
오늘 제가 할 말은 이게 전부입니다. 질문 있어요?
With all due respect, I have a different view.
모든 존경심에도 불구하고 With all due respect, 외람된 말씀이지만 나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with all due respect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기분 나쁘라고 하는 말 아닙니다 라는 표현 사용해서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In my opinion, we need to move our office.
No offense, but I don't think that's a good idea.
In my opinion, we need to move our office.
내 의견은 내 생각에는 우리는 사무실을 옮길 필요가 있어요.
No offense, but I don't think that's a good idea.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No offense, 그것은 좋은 생각 같지 않습니다. 지금 하려는 말이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 No offense, 기분 나쁘라고 하는 말 아닙니다. No offense, 공격하는 것 아닙니다. 기억하시고 이번에는 상대방에게 당신이 어떤 기분인지 압니다 라고 말을 해보겠습니다.
David told me you took my idea to get a promotion.
I knew how you feel, but that's not true.
David told me you took my idea to get a promotion.
당신이 내 아이디어로 승진했다고 데이비드에게 들었어요.
I knew how you feel, but that's not true.
당신 기분 알아요.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상대방의 말에 일리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래도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My perspective is we go on strike until they change the policy.
You have a point, but I'm not with you on that.
My perspective is we go on strike until they change the policy.
내 관점은 내 견해는 그들이 규정을 바꿀 때까지 우리가 파업을 하는 겁니다.
You have a point, but I'm not with you on that.
당신의 말에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I'm not with you. 당신과 함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동의하지 않는다. 공손하게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I understand where you are coming from, but I disagree with you.
당신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합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아요. 당신의 상황을 이해한다. I understand where you are coming from. 이렇게 말을 한 후에 but 그러나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의견을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I'm not sure about your idea.
나는 당신의 아이디어에 대해 잘 모르겠어요. 확신이 없어요. I'm not sure. I'm not sure about your idea.
I'm sorry. I disagree with you.
미안하지만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요.
I'm sorry. I cannot agree with you.
미안하지만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I agree to a certain extent, but I think this way might be better.
나는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이 더 나은 것 같아요.
I agree to a certain extent.
이 말은 상대방이 말한 것 가운데 일부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을 때 사용하면 좋겠죠. 비슷한 표현으로 부분 동의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I partially agree, but it's more complicated than that.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I'm afraid I disagree.
유감이지만 동의하지 않아요. 여기서 afraid, afraid는 무섭다는 뜻이 아니라 유감이다 이런 말이죠. I'm afraid I disagree.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정중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워싱턴 뉴스광장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